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뉴스를 보다 보면 간혹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몰려 받지 않아도 되는 벌을 받았다가 나중에 다시 재판이 일어나서 죄가 없는 것으로 판결받았다. 이런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동해에서 어업을 하다가 납북이 됐는데 이제 풀려나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방공법 때문에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사람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거든요. 근데 1심 선고 때문에 한 1년 가까이 징역살이를 했어요. 이 일이 1969년, 1970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며칠 전에 그 사람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선고를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2007년에 죽었거든요. 미국에서도 억울한 옥살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요. 1974년 미국 오클라호마주 에드먼드라는 곳에서 한 흑인이 어떤 그 가게에 강도 살인범으로 몰려서 올해까지 48년이죠. 올해까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20일 며칠 전에 그 사람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 나이가 23살이었대요. 그래서 71살 노인이 되어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죠? 얼마나 분할까요? 감히 우리는 상상하기도 힘든데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이 시간에 아무런 죄 없이 재판을 받았던 다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이었던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는데 그 재판은 여러모로 옳지 않고 부당했습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미국인은 강도살인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증인이 증언을 했어요. 저 사람이 저 흑인이 범인이다. 그런데 그 사람도 총에 맞았거든요. 총에 맞아서 거의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을 했고 그 증인은 나중에 자기 증언을 철회했대요. 아니라고. 그런데 재판부가 처음에 그 판결을 뒤집질 않아서 계속 그는 옥살이를 했고 나중에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재판해서 그 억울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 판결이 잘못된 판결인 거죠. 예수님이 섰던 재판정도 좀 비슷했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거짓말을 했고 당연히 그들의 말은 서로 잘 맞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낮에 열어야 된다는 그런 규칙도 어겨가면서 밤을 새가며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했지만 예수님에게 벌을 내려야 한다. 벌을 내릴 만한 잘못이 있다라는 아무런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원칙과 공정함을 모두 버렸던 산헤드린 공회는 결국 예수님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사형이라는 가장 무거운 벌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온갖 거짓말들이 판을 치는 가운데 무죄가 유죄로 뒤바뀌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재판정은 오히려 한 가지 진실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습니다. 재판관 노릇을 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당신이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고 물었을 때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단 하나의 진실이 드러났어요. 재판 내내 여러 거짓 증언들을 들으시면서도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던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질문에는 당신의 말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가 거짓이 가득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재판 속에서 드러났던 단 하나의 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처럼 낮아지신 이유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역할,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조롱하면서 질문했고 재판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이다 라고 하며 죄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지극히 높은 신분을 부인했고 그분을 적으로 여겨서 공격했습니다. 저는 이 재판정의 모습을 요한사도가 원리적으로 잘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요한복음 1장의 시작, 요한복음의 시작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생명 그 자체이신 분, 그분이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들 사이에 계셨는데요. 어둠이었던 사람들은 그 빛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요한이 설명한 이 모습이 바로 이 재판정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이 재판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두 가지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갈림길은 하나죠. 길이 두 가지죠. 그렇죠? 네.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한쪽 길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재판정,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거기서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갔던 길입니다. 예수님의 이 높은 신분을 부정하고 그를 무시하고 짓밟는 길입니다. 또 다른 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있었는데요. 그 위에 5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재판정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을, 높은 신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길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벗게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나의 생명이다 라고 여기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두 길이 놓여 있고 어느 한쪽 길을 택해야 합니다. 한쪽 길의 끝에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이 끝에 놓여 있고 단 한쪽 길에는 영생 그리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끝이 끝에 그 결과가 놓여져 있죠.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십니까? 당연히 베드로 고백했던 그 길을 우리가 택했기 때문에 지금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길로 가겠소 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설마 그죠?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회,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다른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지극한 복으로부터 얼굴을 돌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재판정은 세상이 언제나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재판정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세상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도 조롱하고 대적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뒤에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혈육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세상의 그 대적함 뒤에는 사탄이 놓여있다 하겠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예외 없이 일어납니다. 신자들에게는 바로 우리들에게는 늘 이러한 영적 전투가 놓여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싸움을 감당하는 것은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법정 속에 있는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쉽게 알 수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재판적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죠. 한 번도 아니고요.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첫 번째로 부인했습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자리를 이동하자 그 여종이 따라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 맞다. 이 사람은 예수의 도당이다. 예수와 한패다. 라고 고발하자 또 부인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분위기가 더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 갈릴 사람 아니냐. 너 정말 맞다. 예수와 한패다. 내가 안다. 라고 말하니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모습만 보면 대제사장이나 다른 재판관들이나 아마 그 재판에 참석해서 예수님께 조롱하고 조롱을 던지고 혹은 뭐 폭력을 행사하고 침을 뱉었을 그 사람들과 뭐 겉모습을 봤을 때 뭐가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상처럼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은요, 그가 보였던 이 모습, 베드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다르게 남다르게 보였던 그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베드로의 특별함은 사실 뭐 사복음서 전체를 살피지 않고 마가복음만 보더라도 두드러집니다. 첫째,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오랫동안 함께 했고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깊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 보면 첫 번째로 그 형과 함께 형제와 함께 처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자들 중에 가장 처음. 그는 어부였죠. 근데 예수님의 부름에 그 어부 생활을 단번에 청산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잘 선포하시고 구약의 내용을 잘 풀어 설명하시고 또 심지어 거기 더하여서 귀신을 내쫓으시게 되어서 아주 단번에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거든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마가복음상에서 첫 번째로 보여주셨던 기적이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낫게 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보다 최 목사님하고 인연이 깊은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김자기 장로님 계시네요. 김자기 장로님 정도. 목사님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청년이었을 때 목사님이 청년부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교회 신문 만드는데 저한테 그 일을 맡기셨어요. 제가 전공이 이제 신문방송학과여서 한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컴퓨터를 전혀 모르던 때였거든요. 제가 컴퓨터도 귀했고요. 뭐 타자도 못 치는데 그냥 목사님 부터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끙끙대고 하니까 최 목사님이 불쌍하셨는지 같이 거의 밤새다시 해서 최 목사님은 타자 잘 치셔가지고요. 제가 하던 일 뺏어가지고 최 목사님이 타자 치셨던 일이 있습니다. 1990년의 일이거든요. 제가 군대를 1993년에 갔는데 그때 그 최 목사님 수원에서 이제 공부하시며 지내실 때 초대받아서 군대 가기 전에 하룻밤 자면서 그때 막 찬우 형제가 찬우 씨가 태어나서 막 태어났을 때예요. 그래서 앵앵거리고 울고 사모님께서 맛있는 음식 해주시고 제 기억이 맞다면 스파게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하룻밤 같이 지내고 왔던 그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목사님이 어떤 일이 생겨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그 도움을 안 들어주고 예수님 저 목사님을 좀 배신하면 제가 제일 부끄럽겠죠, 그렇죠? 또 개인적인 인연을 보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그런 관계였다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신적인 모습을 보긴 했지만 베드로, 사실 베드로와 형제 또 야고보의 형제 요한까지 네 명이 특별하게 그 경험들을 많이 했죠. 마가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흔히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산에 올라가셔서 특별한 변화를 보이시는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와 또 모세와 대화하시는 그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그렇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희게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 정말 사랑하고 흠모하는 그 사람들을 보는 예수님이 그와 대화하는 그 특별한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기자가 그렇게 말한 것은 이 제자들이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그 황홀한 모습이었을지를 짐작하게 하는 모습이죠. 이런 특별한 경험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처음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8장 27절 이하의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무엇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아까 예수님 만난 그 첫 장면에서 바로 자신의 본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모습이 나오거든요. 무엇을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다 지켰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걱정하면서 갔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겠다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 가르침에 누가 구원을 얻을까라고 궁금해했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 정도면 되겠죠. 저는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이 말은 허언은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죠. 그는 자기 생명을 예수님께 걸었어요. 예수님께서 잡혀갈 때 그 예수님을 잡아가는 무리 중에 한 사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사람,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그가 베드로임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군사들이 때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상황에서 오직 베드로만이 그들과 맞섰어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자신의 죽음을 알리셨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죽음을 제자들과 함께 달갑지 않게 여겼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라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부인하겠다 라는 오늘 사실 이 장면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했거든요. 저는 베드로의 이 장담이 거짓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까웠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걸었고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태도가 바뀌는 순간이 언제부터냐면 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순순히 붙잡히실 때부터예요.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순순히 잡혀가시자마자 그 힘을 잃어버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가 버립니다. 이 모습에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자기 인생을 걸었던 자기 생명까지 걸었던 베드로가 뭔가를 잃어버렸음을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렸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순순히 잡혀가는 예수님은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일행을 멀리 떨어져서 쫓아갔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잘 알았던 요한의 도움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사는 관저, 오늘 이 법정이 열린 곳, 이곳까지 몰래 들어왔거든요. 저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점. 베드로는 인생 전체를 걸었거든요. 자기 모든 걸 걸었거든요. 법정을 들어가서 몰래 지켜보면서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왜 거기까지 따라가 들어가서 그 재판을 지켜봤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심정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또 미안함 혹은 죄책감 뭐 이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제가 짐작하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걸었거든요. 자기 모든 것을. 그런데 순순히 끌려가는 그의 모습은 그가 기대하던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직 재판이 열리고 있어서 한번 지켜보자. 혹시나. 순순히 끌려가시긴 했지만 재판정에서는 내가 기대하던 예수님 모습이 나오지는 않을까? 그런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저는 이 재판정을 그가 지켜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재판정에서 지켜본 예수님의 모습은 그의 희망과는 달랐습니다. 계속되는 그런 거짓말들과 말도 안 되는 그런 증언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죽일 것을 정해놓고 각본을 짜놓고 재판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못 알아주지? 왜 이렇지? 내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럴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닌데.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은 계속 침묵하셨죠. 그가 보았던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라면 그들이 정말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가 정말 꿰뚫어지는 그의 교훈, 그것이 이 법정에서 있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마치 그들이 정말 거짓말처럼 보이기도 하고 의도가 뻔히 보이는 그런 말들이긴 했지만 그 말에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에 적지 않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참 힘없다. 너무 약하다. 대제사장의 질문은 베드로의 마음을 정말 찔렀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그리스도요? 이 질문은 누가 했던 대답이에요? 베드로가 자신 있게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저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가장 떨렸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이때도 답을 안 하시나? 답을 안 하시면 아 정말 끝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는 대답하셨어요. 당신 말이 맞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시 일말의 희망이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구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모든 만물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그런 존재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어지는 말씀 들으면서 또 잠시 두근두근 마음속에 희망이 찼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속박을 끊고 큰 기적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시고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할 그런 교훈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침묵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모든 무리가 막 날뛰면서 죽여라 죽여라 신성모독이다 그러고 계실 때 예수님은 역시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때리고 침을 뱉고 때린 사람이 누군지 맞춰봐라. 네가 선지자면 한번 맞춰봐라.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할 때에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 수모를, 그 치욕을 그저 받으실 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결말을 보고 큰 혼란과 실망에 빠졌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정말 이제는 그 소망의 끈이 뚝 끊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재판정이 세상의 축소판이요. 이 재판에서 벌어지는 이 모습이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과 또 거짓으로 난무하는 그런 세상과의 이 싸움, 영적인 싸움이 세상에 그런 모형이다 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가 지금 겪고 있는 일 베드로의 그 마음의 상태는 어쩌면 많은 신자들이 함께 겪게 될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가 육신의 모양으로 교회와 교회 함께 교회 곁에 있을 때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 모든 죄인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작정하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자로서의 그 길,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 그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의 죽음의 형벌을 받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가장 고귀한 분이셨지만 구원의 그리스도로서 낮아지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낮아지셨을 때 사탄은 그 낮아짐을 빌미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죠. 거기에 현혹되어서 세상 사람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공격을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겉모습, 인간적인 면모. 그 초라함에 사람들이 시험에 들도록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가르치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고 명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형식이 실은 죄인들 또 무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현혹되기 쉬운 가장 위험한 덫입니다. 사단은 바로 그 덫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합니다. 일종의 허세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정말 참, 진실, 진리, 영원히 존속하는 것은 그분의 하나님 되심이고요. 그분이 구원의 중보자로서 하실 그 일이에요. 대속 죽음과 부활이란 말이죠. 그것이 영원히 남는 참 진실이에요. 그 외에 그가 가셨던 그런 겉모습, 이 지상에서의 모습은 잠시 있는 헛되다 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또 마귀의 영향 가운데 있는 세상은 바로 그 가치 없는 것 거기에 항상 마음을 두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무엇을 이 세상에서 즐겨야 할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늘 힘으로 통용되는 돈, 물질, 뭐 정치력, 경제력, 혹은 실제 뭐 물리적인 힘까지, 폭력까지. 그것을 가진 것이 복이다, 좋은 거다. 그게 사람이 누려야 되는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속이고 가진 사람들,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나는 잘 됐다 하고 허세를 부린단 말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였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진리를 가장 많이 들었고 그 진리에 어울리는 예수님의 면모를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신적인 성품을 보았고 그가 가시려는 그 길에 담겨있는 너무나 오묘하고 깊은 뜻을 누누이 설명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도 세상 사람들이 현혹받는 허세라 부를 만한 그 허망한 것의 일부가 남아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사실은 결과가 드러난 것이죠. 아마 베드로도 이 자리에 와서야 자신에게 그것이 남아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던 메시아는 이 지상에서도 힘을 발휘하는 자, 사람들을 그런 외적인 방식으로 굴복시키는 자, 그런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이 제가 만만치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어떤 허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고자 하시는 그 영원하고 복된 것에 비교한다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무엇,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거 한번 가져봐라. 그거 없으면 안 된다. 누릴 수 있다.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그거 좀만 부인해라. 그거 조금만 덜 관심 둬라.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 알 텐데 제가 사는 집에 큰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멋지게 생겼어요. 어머니가 적적하셔서 시장 가서 사오셨거든요. 근데 잘못 사오셨어요. 저희 처음에는 연립주택에 살았는데 어머니가 너무 이쁘고 귀여워서 너무 작고 귀여워서 데리고 오셨는데 큰 개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감당을 못하다가 양평 이사간 다음에 이제 그 개, 우리 이제 개는 제일 좋아요. 개가 마당 넓은 집에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릴 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늘 산책 시키면서 어릴 때부터 건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건빵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 장난도 많이 치거든요. 네, 건빵 주면 얼마나 집중하는지 계속 따라다니고요. 거짓으로 던지는 척하면 막 달려가요. 그리고 이제 막 그런 걸 쫓아오죠. 다시. 그 걔가 표정이 없는데 나를 속였다는 그런 표정을 지면서 저한테 으르렁대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보시면서 불쌍한 강아지 노린다고 저를 막 뭐라고 나무라시는데. 근데 그 우리 개한테 싫은 걸 시키려면 건빵을 이용해야 돼요. 주사를 맞추려면 건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강아지가 온통 건빵에 집중해. 그래서 이쪽으로 봐라 하면서 뒤에서 이제 주사를 놓죠. 그럼 역시 이제 깨갱거리면서 속았다는 듯이 저한테 으르렁대고 하는데요. 이 건빵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요 다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그 신비,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그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 사실에 집중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인데요 사단은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건빵을 주면서. 너에겐 돈이 필요하잖아. 여기에 더 신경을 써. 여기에 더 마음을 둬. 지금 그런 일, 뭐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이거 가지고 고민할 때가 아니야.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 주일에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네가 즐기고 싶은 거 즐겨야지. 안 그러면 뒤처져. 그리고 그렇게 유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처럼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바라는 것으로 위협을 당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 더 센 힘을 가진 자가 내 앞에 있으면 주눅이 듭니다. 아, 내가 바라는 것을 가졌구나. 그래서 그가 나에게 와서 위협을 하면 우리는 금세 우리의 그 영적인 실력을 드러내게 되기도 합니다. 아, 내가 바라던 것도 지금 저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 위협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쉽게 드러내게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힘을 발휘하고 싶었을 때 그 힘을 가진 자들이 다가와서 네가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 힘에 굴복이 되어서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만약에 그로부터 자유로웠다면, 그 세상적인 힘으로부터 자유로웠다면 베드로는 그렇게 굴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도 그게 중요했거든요. 그에게도 이 유대사회에서의 구성원이었다는 것이 중요했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혹, 이러한 공격이 있을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면 대부분 이런 유혹과 또 유혹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가 잠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참으로 다른 무엇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섞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을, 정말 예수님 그 자체만을,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 신령한 지식 하나만으로 나는 정말 예수님을 쫓고 있는가,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도록,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 시험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영적인 싸움터는 그냥 우리가 지금도 전쟁 소식을 듣잖아요. 저 멀리 이스라엘에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죠. 또는 우크라이나에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서 뉴스로 전쟁의 소식을 듣는 나랑 상관이 없는 그런 사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우크라이나의 사람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사람처럼 그 자리에 있는 그 전투의 고통과 위협과 유혹을 겪게 하십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겠죠. 베드로는 이 위협에 결국 굴복하였고 그 굴복함 가운데서 자신이 예수님을 온전히 말씀대로, 온전히 예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네가 나를 결국엔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베드로가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설명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고민하고 계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어떤 이유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해왔는데 뭐 가만히 보니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고 보니 나는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가 바라던 무엇 때문에, 내가 원하던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겪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지금 겪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근데 그때를 이미 겪었던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유다도 예수님을 쫓았지만 실은 자신이 돈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뜻과는 달리 정말로 죽을 것처럼 보이자 그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오늘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약간 다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왜일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이제 만찬을 유월절 만찬을 한 뒤에 이제 그 기도하러 가시는 그 중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너 결국 나 부인할 거야. 왜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놀리려고? 네, 그럴 줄 알았지. 사람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일단 통쾌해야죠. 내 말대로 되면 통쾌하잖아요. 어떤 게 예상이 되어지는데 막 아니야 아니야 안 될 거야 그러는데 한번 두고 보자.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봐, 네, 그렇게 될 줄 알았지. 한번 통쾌해야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 뒤에 기도를 가르치셨거든요. 예수님은 분명 베드로의 연약함,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토록 장담하지만 그 장담이 어느 정도 증실되고 사실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자신도 사실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무엇, 그 무엇이 있음을 잘 아시고 그 연약함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죽어야겠다라고 하실 때는 극구히 그것을 말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좋고 그가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준 것 좋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가차않고 외적으로 굴복당하고 힘을 잃는 그런 메시아를 바라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베드로는 그런 베드로의 여전한 마음을 예수님이 보고 예고하신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마음이 온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보시고 주셨던 그 말씀임을 깨달았을 것이에요. 자신이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 많은 것들이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저는 단지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께 주셨던 모든 말씀들, 특히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마태를 통해 기록하고 계셨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교훈들 가운데서 그때는 아 과연 그렇지 라고 동의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실은 동의하지 않고 여전히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가 더 걱정되었던 자신의 모습, 그 부패한 성품을 이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맹세하기, 하나님께 맹세하기까지 끊을 수 없었던 자신의 그 영적인 허물, 버리지 못하는 허망한 그 무엇, 그것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심히 통곡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제 짐작이 아닙니다. 즉 이 자리에서는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고 또 복잡한 심정 가운데서 지금 사실 회개의 마음이죠. 회개의 마음까지를 갖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왔을 때 내가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가 말씀대로가 아니라 다른 무엇 때문임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은혜 받는 그런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는 내가 의지하는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낫겠다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통해 전해진 그 신령한 사실들을 버려버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 정말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구나, 정말 나는 무능력하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더 내가 그동안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붙들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점을 잘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목전에 이른 그 상황에서도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사실은 베드로의 이 부인을 예고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혼란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어쩌면 어떤 사람 때문에 아니면 어떤 뭐 분위기 때문에 어떤 물질 때문에 아니면 내 어떤 명예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불현듯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거나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두려운 길입니다. 오히려 그때가 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분명해지는 때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부끄러울 때, 이 혼란스러울 때, 내가 해왔던 이 신앙생활이 실은 온전한 것이 아니요, 말씀대로 그것이 아니요, 순전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그때에, 그 부끄러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더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때임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억하시고 그때에 아 나는 교회 나가기 싫다, 아 나는 이제 신앙생활 하기 싫다 이런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더더욱 그때 나와서 베드로처럼 눈물로 회개하고 정직하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선한 길을 반드시 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겪고 있는 이 어렵고도 복잡한 과정,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보편적인 은혜의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이 이런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무엇, 그 무엇을 주님은 반드시 끄집어내십니다. 그것이 비록 아플지라도, 그것이 창피할지라도, 부끄러울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울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결코 그것을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있도록, 여러분이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가장 적정한 때에, 주님이 정하신 때에 그것을 건드리십니다. 그때 힘들다고 하여서, 괴롭다고 하여서,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정직하게 나는 신앙생활 포기할래, 이런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요. 정직하다는 것은요, 감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판단으로 나를 보는 거지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게 정직함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이 길을 가고 있어 라는 게 정직이 아니고요, 말씀이 지금 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가 정직이에요. 그 말씀 앞에 아, 내가 이렇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내 솔직한 마음이 드러났을 때 말씀을 비추어서 아, 이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으시면 그 말씀대로 회개하시고 아, 내가 이렇게 정말 실력이 없었구나, 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정말 헛된 것을 붙들고 나와 지금까지 있었구나 인정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의 실력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군요. 너무나 괴롭고 참담하고 슬프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이 분명히 깨닫게 알 계신 이 모습, 이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이 무엇,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이것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협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을 부인하였지만, 지금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과정이 이제 얼마 뒤에 또 베드로의 모습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만, 이런 과정이 우리를 진실한 신자, 실력 있는 신자, 물론 그 실력은 이런 과정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만, 진정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만한 신자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좀 깊이 담아두시고요, 여러분께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그냥 우연한 일이나 사람들이 벌이는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상황이 닥쳤을 때 이런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의 그 상황을 신령한 상황으로 전환시켜 가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갔던 이 모습처럼 성경이 지시하는 선한 길을 가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바라기는 현상교회 온 교우들이 비록 부끄럽지만, 비록 잠시 혼란스럽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베드로처럼 자신의 신앙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제대로 점검하고 내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때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놓치지 않는, 싸워가는 그런 진실한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한 인물 베드로가 겪었던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이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베드로의 이 실패 속에서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 짐작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 어떤 상황 속에서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보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보다 더 무겁고 중하게 여겼던 그 무엇으로 인하여서 유혹받거나 위협을 받을 때에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는 우리가 아니라 그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정말 부끄럽고 배은망덕하고 천면피 같은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날 때일지라도 그때에도 오직 은혜만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정말 이해하는, 나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의 어줍지 않은 그런 정직함으로 나의 허망한 마음을 붙들고 진리가 아닌 생명이 아닌 어둠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때에도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고자 하는 그 진실함이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을 따라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참 안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또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을 누릴 때에 주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알아 우리의 것들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린 물질들이 진정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가장 유익한 곳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현장께 속한 온 교우들이 앞으로도 참으로 물질에 대해서 자유롭게 그것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말씀을 따라 언제든지 기쁘게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신뢰를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